회사가 다리를 다쳐 회사를 비운 사이 상사인 것처럼 그녀의 업무를 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비서 테스에게 동료인 신시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속치마 입고 춤춘다고 다 마돈나가 되는 건 아니야.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문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88년 미국에서 개봉한 마이크 니콜스 감독의 영화 워킹걸입니다. 제목 직장 여성이라는 뜻대로 뉴욕 증권가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테스 맥길이라는 여성의 직장, 사랑, 성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멜라니 그리피스, 해리슨 포드, 시거니 위버가 출연했죠. 코미디 애정 영화 워킹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가에서 증권회사 여비서로 일하고 있는 테스 맥길은 성실하고 똑똑하지만 학벌이 야간대학을 겨우 나온 게 전부입니다. 이제 나이가 30대에 접어들었지만 원하는 증권 중개인은 되지 못하고 늘 비서로 머무는 자신이 안타깝기만 한데요. 또 그녀는 성격도 냉정하지 못하고 너무 순해 직장 위치를 여러 차례 바꾸어도 여자인 탓에 남자 동료들로부터 놀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녀는 마침내 새로 부임온 같은 나이의 상사 캐서린의 비서일을 얻게 되면서 그녀에게서 여성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냉철한 마음 자세 등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테스는 그나마 자신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저없이 알려달라는 캐서린이 무척 마음에 드는데요. 하지만 생각은 잠시뿐. 그녀 역시 상관이라는 직위로 테스를 하인다루듯 부리는 권위주의로 가득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명령에 순종하며 열심히 일하던 테스는 어느 날 캐서린에게 자신이 그동안 생각했던 라디오 방송회사 인수 계약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는데요. 얼마 후 스키사고로 입원해 회사에 나오지 못하는 캐서린. 캐서린의 심부름을 하던 테스는 그녀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인 양 속여 추진하는 걸 알고는 말과 행동이 다른 그녀의 이중적인 성격에 분개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워킹걸 중에서 칼리 사이먼의 In Love, 사랑 안에서였습니다. 마이크 니콜스 감독의 영화 워킹걸은 한 여성이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유쾌하면서도 박진감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기존의 남자 주인공의 애정 파트너 역할을 여배우들이 맡았던 것과는 달리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여자 주인공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남자 주인공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화는 일종의 일터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여비서가 직장 내의 가부장적인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보여줬다고 하죠. 이 영화는 처음에 멜라니 그리피스가 여주인공 역할을 맡으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멜라니 그리피스는 1964년 작품 마니로 유명한 티피 헤드런의 딸인데요. 10대 때 배우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작품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출연했던 영화들이 대부분 성적인 매력을 강조했던 작품이라 워킹걸 출연이 결정됐을 때 균형이 맞지 않는 캐스팅이라는 말들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꿈을 이루는 여주인공의 역할을 잘 소화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죠.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영화 워킹걸 중에서 크리스티 버그의 Lady in Red, 붉은 옷의 여인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워킹걸의 감독 마이크 니컬슨은 2014년 11월 심장마비로 타계하기까지 50년 넘게 영화, 드라마, 코미디, 연극 등 문학의 전반을 넘나들며 활동했는데요. 주요 작품으로는 1966년 장편 영화 데뷔작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1967년 작품 졸업, 애정과 욕망, 제2의 연인, 워킹걸, 헨리의 이야기, 클로저, 찰리 윌슨의 전쟁 등이 있고요. 영화 연출과 동시에 코미디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일레인 메이와 듀오로 연극, TV 등에 출연했고요. 상복도 많았죠. 더스틴 호프만 출연 작품으로 유명한 졸업으로 아카데미상 감독상을 받았고요. 워킹걸로 감독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연극계 주요상인 토니상, TV상인 에미상, 또 음악계 최고상인 그래미상 등 미국 대중문화 4개 상을 모두 거머쥔 12명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칼리 사이먼의 Carlotta's Heart. 칼라타의 마음, 영화 워킹걸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워킹걸에서 테스가 여성으로서 성공한 직장인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이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먼저 미국 크래프트 푸즈 CEO를 지낸 아이린 로젠펠트가 있습니다. 크래프트 푸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식품 회사인데요. 하인즈 케첩, 오스카, 마이어, 핫도그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아이린 로젠펠트는 크래프트 푸즈 CEO로서 수십 년 동안 업계를 선도해 왔는데요. 두 번째로 다국적 할인 백화점 기업 TJX 컴퍼니스의 이사회 회장인 캐롤 앤 메이로위치를 들 수 있습니다. 메이로위치는 1983년 TJX에 입사한 뒤 승승장구하면서 2007년 CEO 자리에 올랐는데요. TJ맥스, 홈구주, 마셜스 등 3,300여 개 할인 소매점을 운영하는 TJX는 메이로위치가 이끌면서 수익이 거의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의류에서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찾는 쇼핑객에게 저렴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고 말했는데요. 또 다른 여성 기업인으로 화학회사인 뒤퐁의 CEO를 지낸 엘렌 쿨만이 있습니다. 쿨만은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사업 경력을 쌓기 시작한 후 1988년 마케팅 책임자로 뒤퐁에 합류했고요. 2009년 CEO로 선출됐습니다. 쿨만은 회사를 빠르게 혁신해 석유 기반 화학에서 친환경 에너지 및 생명공학 같은 첨단 기술 분야로 초점을 전환했고요. 농업 및 태양광 전지에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The Pointer Sisters의 I'm So Excited. 너무 흥분되네요. 영화 워킹걸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워킹걸 함께하고 있는데요. 워킹걸은 제작비 약 2,900만 달러로 전 세계적으로 1억 2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하죠. 워킹걸은 1989년 주제곡 Let the River Run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고요. 1989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뮤지컬 코미디 부문 작품상, 멜라니 그리피스가 여우 주연상, 시거니 위버가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그린 감독의 영화 버스터 주제곡 Two Hearts, Two 마음과 함께 칼리 사이먼의 Let the River Run이 골든글로브에서 주제가상도 수상했죠. Let the River Run은 여주인공 테스의 성공을 황홀한 감동으로 다가오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서 울려 퍼지는 경쾌한 곡이죠. 이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워킹걸 중에서 칼리 사이먼의 Let the River Run, 강아 흘러라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워킹걸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역시 고전 명작이다, 여성판 월스트리트 영화다, 그리피스의 대표작이다, 열정적인 그녀가 아름답다, 멜라니 그리피스보다 시거니 위버의 카리스마가 더 돋보였다, 해리슨 포드만큼 히트작이 많은 배우도 드물다, 멜라니 그리피스 영화 중 가장 애정하는 영화다, 음악이 좋았다, 주연 배우들의 화려함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영화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워킹걸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영화 워킹걸은 때로는 순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콘크리트 정글 같은 곳의 생태계를 보람있고 재치있게 보여줬다라고 호평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워킹걸은 그야말로 볼거리로 가득 찬 등장인물들이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럽게 행동하는 스크루볼 코미디 영화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워킹걸 중에서 소니 롤린스 퀸테트의 Poor Butterfly, 가위 없은 나비 함께 듣고 오시죠.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테스가 비서였다는 사실을 잭이 알게 되는데요. 자신을 속인 거냐고 묻자 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서였다면 날 만나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회의장을 떠나는데요. 명대사로 꼽히고 있죠.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테스가 반복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기회는 내가 만든다. 이번에는 워킹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승진에 실패해서 의기소침해 있던 테스가 남자 동료 루츠에게 새 직장을 소개받아 찾아갔다가 그에게 성희롱을 당하는데요. 그때 다시 자리로 돌아온 테스는 함께 일하는 증권 전광판에 커다랗게 치사한 투쟁이 루츠라는 글자를 넣어 고의로 그런 남자를 소개한 루츠를 망신시키는 장면, 명장면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여성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면서 영화의 오락적인 재미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새로운 회사의 중진에게 발탁돼 새롭게 입사한 테스. 첫날 회사에 들어가 자연스럽게 비서 자리에 앉는데요. 비서가 다가오더니 테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제 자리인데요. 테스는 비서가 아니라 그동안 원하던 사무실을 갖춘 증권 중개인이 된 걸 알고는 감동에 벅차 전 회사 동료에게 전화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칼리 사이먼의 스카, 상처 들려드립니다. 영화 워킹걸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After the knives and the sutures and needles, I'm left.
오늘 들른 곳은 자신의 실력을 끊임없이 갈고 닦으면서 결국에는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온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워킹걸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워킹걸 중에서 칼리 사이먼의 Looking Through Catherine's House, 캐서리의 집에서 창밖을 내다보다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바퀴가 달린 네발 자전거가 시시해질 때쯤 만나게 되는 두발 자전거. 내 몸집보다 커다란 두발 자전거 앞에서 콩닥콩닥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요. 바로 그때 뒤에서 꼭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아빠의 목소리에 불끈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고발자전거 앞에서 가졌던 이 두려운 마음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그때처럼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는 그 무엇 또는 그 누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wearing a brown polyester shirt. You want a coke? Maybe some fries. The roast beef combo's only $9.95. It's a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미국의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요, 벤 폴츠의 Still Fighting It, 여전히 세상과 싸워라는 제목의 노래로 시작을 했어요. 이 곡은 특별히 그 가사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노래를 부르는 벤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듯한 가사로 된 이 노래는 굿모닝 아들이라는 다정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콜라 마실래? 감자 튀김은 어때? 어른이 된다는 건 아픈 것이란 걸 모두가 알고 있지.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싸워야 할 거야. 넌 나를 많이도 닮았구나 라면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Still Fighting It이었습니다. 이 첫 곡의 감동과 여운을 이어줄 다음 노래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1960년대 최고의 흑인 여가수 디온 워익의 히트곡 중에서 골라봤는데요. 먼저 1967년 그녀가 데뷔한 지 5년 만에 또다시 음악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던 The Valley of the Dolls입니다. 은은한 멜로디에 허스키한 디온의 목소리가 잘 어우러진 곡으로 내릴 거야, 이 차에서 내려야 해, 잡아야 해, 내 자존심을 잡아야 해. 나는 언제 어디에서 났을까? 난 어떻게 이 게임에 잡혔을까?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다소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가사의 The Valley of the Dolls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Dion Warwick의 The Valley of the Dolls 듣고 오셨습니다. 디오는 이 노래 이후로도 발표하는 곡마다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특히 1968년에 나온 이 노래는 그야말로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래미상까지 안겨주기도 했어요. 산호세로 가는 길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의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 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의 가사를 지은 할 데이비드는 이 해군에 있을 당시 산호세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고 이후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가사를 지었다고 해요. 대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로스앤젤레스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꿈을 이룬 사람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현실을 데이빗은 보게 됩니다. 그가 느낀 이런 사회 현상을 가사로 녹여낸 곡이 바로 이 노래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였는데요. 특히 데이빗은 가사를 쓸 때 독특한 버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밝고 경쾌한 멜로디에 슬픈 가사를 붙여야 그 노래의 맛이 극대화된다고 믿었고 또 그래서 그는 이 곡의 멜로디를 처음 듣던 바로 그 순간에도 이런 공식을 적용하기에 딱 좋은 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라는 곡은 그의 예상대로 대중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당대 최고의 히트곡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푸른 물빛이 아름다운 산호세로의 여행이 떠오를 만큼 상큼한 느낌의 멜로디를 가졌지만 이런 멜로디의 느낌과는 반대로 노래 속 주인공은 꿈꾸던 삶에 대한 좌절로 인해 착잡해진 마음을 안고 고향인 산호세로 돌아간다는 가사를 가진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 또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 다 나누지 못한 디온 워윅의 히트곡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t never were are parking cars and pumping gas. You can really breathe in San Jose. They've got a lot of space. There'll be a place where I can stay. I was born and raised in San Jose. I'm going back to find some peace of mind in San Jos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3중의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20세기 미국의 저명한 작가, 교육자, 사회운동가로 활약한 헬렌 켈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고 외친 기적의 여성 헬렌 켈러는 장애를 갖고 좌절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횃불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1880년 6월 27일 남부 앨라바마주 터스컴비아에서 농장주인 아버지 아서 H. 켈러와 어머니 케이트 애덤스 켈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헬렌은 두 딸 중 첫째였습니다. 헬렌에게는 두 이복 오빠도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켈러는 태어날 때 시각과 청각에 이상이 없었고 6개월이 되면서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살 때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시각과 청각을 잃은 것은 생후 19개월째부터였습니다. 가정의 주치의는 헬렌에게 고도의 열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자 이를 뇌막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정확한 병명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만 성홍열이나 수막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이 난 지 며칠 안 돼 어머니는 저녁 식사 종이 울려도 헬렌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헬렌은 성격도 거칠고 예의도 없었습니다. 화가 나면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우스운 일이 있으면 주체할 수 없이 웃어댔습니다. 주변에서는 헬렌을 특수시설에 보내야 한다고들 말했습니다.
아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갈망하던 헬렌의 부모는 메릴랜드주 발티모어의 특수교육 전문가인 줄리안 치선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헬렌을 검사한 치선 박사는 전화 발명가로 유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을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벨은 청각장애자 교육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헬렌을 만난 벨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퍼킨스 맹아학교에 가보도록 추천했습니다.
퍼킨스 학교의 마이클 아나가노스 교장은 켈러 가족과 상담을 한 후 최근 그 학교를 졸업한 앤 설리번을 개인 교사로 추천했습니다. 설리번은 5살 때 트라코마에 감염돼 시각에 장애가 왔고 수술 후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해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공부를 한 여성이었습니다.
교장의 권고를 받은 설리번은 1887년 3월 엘라바마에 있는 헬렌 켈러의 집으로 갔습니다. 20대 초반이었던 설리번은 이후 약 50년을 헬렌 켈러의 개인 교사이자 삶의 동반자로 살았습니다.
설리번은 6살짜리 헬렌에게 자신이 가지고 간 인형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인형, 즉 D-O-L-L을 손가락으로 쓰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차차 다른 단어들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처음 헬렌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차츰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것도 싫어하고 협조도 거부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설리번은 부모들과 논의 끝에 농장의 외딴 오두막으로 옮겨 헬렌이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으로 설리번은 헬렌에게 단어를 가르치고 그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즉 물이란 단어를 손바닥에 써서 가르치고 나면 헬렌을 수도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만져보게 하는 시기였습니다.
머리가 명석한 헬렌 켈러는 차츰 설리번의 지도를 따르면서 입술에 손을 대고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 방법, 말하기, 책 읽기, 타이핑, 손가락으로 글자 쓰기 등을 익혔습니다. 1890년 헬렌 켈러는 보스턴에 있는 호레이스 만 농아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후 25년 동안 헬렌 켈러는 끈질긴 노력 끝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말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94년부터 1896년까지는 뉴욕시에 있는 라이트 허마슨 농아학교에 들어가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정규학과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학 진학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1896년 케임브리지 여학교에 들어가 대학 예비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이 무렵 헬렌 켈러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유명인사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 작가인 마크 트웨인도 있었습니다. 트웨인은 헬렌 켈러의 성장 과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됐습니다. 트웨인은 켈러를 자신의 친구이자 대기업 스탠다드 오일사 간부인 헨리 로저스에게 소개했습니다.
켈러의 재능과 끈기, 결의에 감탄한 로저스는 명문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한 그녀의 학비를 대주기도 했습니다. 레드클리프 대학은 하버드대학교 여자대학입니다. 설리번도 함께 레드클리프 대학에 진학해 켈러의 옆에 앉아 강의와 교과서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켈러는 24살 때인 1904년 쿰 라우데, 즉 우등으로 레드클리프를 졸업했습니다.
켈러는 1905년 첫 저서 내 삶의 이야기 The Story of My Life를 내놓았습니다. 이 책은 어린아이 시절부터 21살 대학생이 될 때까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게 된 심각한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을 변화시킨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은 그 후 텔레비전 드라마 브로드웨이 작품 등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켈러는 대학 졸업 후 세계 문제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헬렌 켈러는 20세기 전반 모든 시간을 사회, 정치적 문제, 여성 참정권, 파시즘, 산화제한, 사회주의 등에 집중하며 보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의회에 나가 시각장애인들의 복지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915년 헬렌 켈러는 저명한 도시계획 전문가 조지 캐슬러와 함께 헬렌 켈러 인터내셔널이라는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시각장애와 영양결핍의 원인을 제거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기구였습니다.
1921년에는 미국 시각장애연맹을 결성하고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그들을 돕는 자금 마련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켈러는 대학을 졸업했을 때부터 사회당 멤버가 됐습니다. 1909년부터 1921년까지 헬렌 켈러는 사회주의와 사회당 대통령 후보 유진 뎁스를 지지하는 여러 편의 글을 썼습니다. 어둠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제목의 사회주의 에세이 시리즈는 사회주의와 세계 문제에 대한 그녀의 견해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헬렌 켈러는 처음으로 자신의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경험했습니다. 그때까지 미국 언론은 그녀의 재능과 용기에 전폭적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회주의적 견해를 내놓기 시작하자 일부에서는 장애를 이용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946년부터 1957년 사이 헬렌 켈러는 5개 대륙 35개국을 여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애 극복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55년 헬렌 켈러는 생애에서 가장 길고 가장 힘든 아시아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75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켈러는 5개월 동안 6만 4천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강연과 집회 참석을 통해 헬렌 켈러는 수백만 아시아인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어둠 속에 가려진 사람들을 대변하고 기성세대와 권위주의로 둘러싸인 세상을 변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이 이룩한 놀라운 성취로 많은 명예 학위와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 템플 대학 등 미국 대학은 물론 스코틀랜드, 독일, 인도, 남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 대학에서도 그녀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시어도 루즈벨트 명예 서비스 메달, 대통령 자유 메달을 받았으며 여성 명예의 전당에도 헌정됐습니다.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간직했던 헬렌 켈러는 88세 생일을 며칠 앞둔 1968년 6월 1일 미국 동북부 코네티커트 자택에서 타계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장애로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길잡이가 돼준 헬렌 켈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